우리가 어렸을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말씀, 너희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었어요? 너 커서 이 다음에 뭐가 될래? 예, 그대로 되셨죠? 그 질문을 지금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5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뭐가 될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5년 후,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나는 얼만큼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 지금도 멋있지만 얼마나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 모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 때가 아닌가?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는 한낱 꿈이고, 기대고, 허망한 기대고,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머당 박사님은 이런 현상을 노회라는 어려운 말을 쓰셨어요. 노회란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이 생겨서 교활하다. 세상을 많이 살았고 이해타산에 빠르고 쉽게 들뜨지 않으며 진보에 대하여 변화에 대하여 회의를 갖는 태도를 말한다. 여러분 노예 되셨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아니면 다 해봤지만 그건 그냥 허망한 꿈이야.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나의 삶 속에, 나의 모습 속에 만족은 못하지만, 이제 나이 먹었는데, 현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혹시 설 자리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 또 경제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현실의 문제, 이런 것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간에 여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좀 돼볼까 하고 열심히 꿈을 가지고 노력을 했었어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아침에 굉장히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자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래서 4시부터 2시간 동안 올 테스트만 또 2시간 뉴 테스트만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아침밥 먹고 오전 내내 공부하고 12시 넘어서 나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전도한다. 이렇게 열심히 나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노력을 했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한 3시쯤은 일어나야 되잖아. 그리고 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 여러분 60이 넘으니까요. 제가 책방에 가서 책을 안 사더라. 그 전에는 항상 두 주 한 달에 꼭꼭 책방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흐뭇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그냥 이 책 저 책 보면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책을 안 사. 책을 안 사니까 어때요? 아, 있는 책이나 다 보고 죽지. 그런데 이런 증상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 목사들이 다 그러고 있더라고. 옛날에는 제가 복음사를 먹여 살렸는데 그 제 말이 아니고 복음사 그 주인 되시는 분이 한 말이에요.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별로 원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있어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젊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변화에 대한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변화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사람 됨됨이나 영성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야. 근데 외모는 바뀌었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해요. 때때로 서서히 변하고 때때로 급격히 변해요. 유행도 변하고 기대도 변하고 재정 상태도 변하고 의사 전달 방법도 변하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변해요. 살아가는 모습도 변해요. 신체의 변화도 있어요. 얼굴이 바뀌어요. 피부가 바뀌어요. 머리카락이 빠져요. 몸매가 달라져요. 시력이 변화돼요. 맞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이동 모빌리티가 빨라집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전화기 바꾸면 전화기가 새 거가 나왔는데 바꾸고 싶지가 않아 별로. 다시 적응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존 F 케네디 목사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과학자인 스티브 호킹은 나는 변화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은 무가치한 것이다. 단지 변화해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만이 진정한 질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변화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변화가 좋은 변화냐 아니면 나쁜 변화냐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변화, 나쁜 변화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 세대를 본받는 이 세대가 나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변화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주어서 좋은 변화를 가져오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가장 좋은 것이 그 가장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든지 아니면 이 세대를 닮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좋은 변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원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변화에 대한 그 저항이 있어요. 저항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아니면 습관된 컴포트 존, 안전지대를 떠나고 싶지 않거든요. 변화의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여기 떠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변화에 대항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분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진무구형이 됩니다. 지금이 어때서? 뭐 무슨 문제가 있길래 바꾸자는 것이야? 변화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이게 순진무구형. 내일부터형. 변화의 필요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별로 안 좋아 타이밍이. 이런 사람들은 늘상 바쁜 일에, 긴급한 일에 밀려서 변화를 포기한다고 그래요. 점진주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 지적이며 우리가 지나치게 호기적인 꿈을 추구하고 있음을 점잖게 지적함으로써 그 의지와 열의를 꺾어놓는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난 후에야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험적 회의론자. 과거에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지금 다시 한다고 달라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저항. 이러한 사람들은 변화에 대하여 동의한다. 그러나 변화를 위하여 움직이지를 않는다. 변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처럼 이 주도적인 좋은 변화는 참 어려운 것이에요. 불편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변화를 갖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점점 어떻게 돼요? 나쁜 변화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세,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뭐가 밀려와요? 이 세대의 그런 사고, 이 세대의 그런 습관, 이 세대의 풍조,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내 마음에 밀려와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된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지금보다 나은 사람, 지금보다 성숙한 사람, 지금보다 아름다운 사람, 지금보다 더욱 맑은 사람, 지금보다 더욱 지혜로운 사람, 지금보다 더욱 너그러운 사람, 지금보다 더욱 헌신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 변화의 법칙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변화를 스스로 시키지 못해요. 변화를 누군가 아니면 외부적으로 나를 도와줘야지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그 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와 함께 변화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처럼 변화된 자로 그렇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환경과 상황과 다른 사람, 삶의 조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바뀌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그 변화의 시작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인 배우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행복의 그런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 나로부터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행복하시겠죠?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저 사람이 좀 바뀌어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행복할 것 같죠? 물론 그것은 조건이 될 수가 있지만 진정한 그러한 변화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기꺼이 나 자신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심리학자인 루돌프 레이커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을 변화시킴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의 태도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심리학자 셀던 코브는 모든 중요한 싸움은 우리 자신 안에서 벌어진다. 자신을 변화시키면 당신의 환경이 바뀌고 세계가 바뀐다. 이건 심리학자들의 말인데 일리가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변화를 받아. 어떤 변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치, 이것으로 네가 바뀌어줘야 된다. 그게 좋은 변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어느 수도자의 기도를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젊은 청년일 때 나의 기도는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내가 중년이 되어서는 내 가족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내 인생의 말년에 나의 기도는 내 자신만이라도 바꿀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간구했다. 내가 이 기도를 젊을 때부터 했더라면 나의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이해가 되십니까? 바른 말 아닙니까? 근데 안 늦었어. 지금 그렇게 하면 돼. 하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이 변화는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동태가 뭐예요? 능동태가 뭐예요? 능동태는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고 수동태는 누가 나를 바꿔줘야 돼. 여러분 경험해봐서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빨리 포기할수록 좋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누가 바꿔주세요? 성령님이 바꿔주세요. 바꿀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감정, 성령님의 의지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사로잡으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매 순간 날마다 젊었을 때나 중년일 때나 늙었을 때나 죽을 때까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성령님 제 감정을 성령님의 감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제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으로 채워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에 나를 순종합니다. 굴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수없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당신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내가 당신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을 하면 그러한 관계를 갖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날마다 성령님께 여러분은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그 뜻에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기도할 때만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생의 모든 삶 속에서 숨 쉴 때, 밥 먹을 때, 공부할 때, 놀 때 늘 그래야 돼. 우리 친구 목사 하나는 골프 치다가 퍼딩해서 딱 해서 홀에 딱 안 들어가면 주여 그래요. 주여, 제가 그 심정을 알죠. 안 들어가면 주여. 근데 어떤 사람은 씩씩거려요. 퍼러가 이상해졌대나 공이 짱구래나. 여러분 매 순간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아플 때, 짜증날 때, 화날 때, 힘들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그 나의 감정 성령님께 얘기해야지. 그럴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함께한 시간들이 많고 길고 깊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나도 모르게 닮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틀, 그 틀이 깨져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틀을 가져야 돼. 나의 마음의 틀을 하나님의 마음의 틀로 재구성해야 돼요. 우리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 삶이 안 바뀌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요 아무리 상담을 해도 안 바뀌어. 우리 남편이 안 바뀐대요. 왜? 남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교적인 남전여비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내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자기의 나름대로의 딱 틀이 있어. 근데 그 틀이 안 맞아 아내가. 그러니 부부관계가 좋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이건 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에 앉으면 어때요? 감사하고 행복하죠? 고맙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 지금은 반찬이 한 개만 있어도 감사해. 또한 밥이, 밥상에 밥이 없어도 감사해. 제 생각을 바꿨어요. 언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이 식사를 준비하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루 세 끼 365일 저렇게 밥상을 밥 준비하고 고민하고 애를 쓰지? 왜 그래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 진짜.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그렇구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삼시세끼 365일 절해야 되는가? 근데 그전에는 내 사고의 틀에 그렇게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당연했는데,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고 제 마음의 틀이 깨졌어요. 야, 밥을 준비 안 해줘도 감사한 거야. 왜? 어제 줬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밥상 받을 때마다 고마워. 반찬이 한 개만 더 있으면 더 고마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뭐 제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냥 저절로 바뀌어요. 근데 마음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이 행동이 안 바뀌더라. 왜 순종하기 어려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려운가? 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게 어려운가? 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어려운가? 그 마음의 틀이 안 깨져서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귀찮게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하는 아주 방해거리야. 꼭 부모 말 안 듣는 자식 같아. 부모님 말씀이 진짜 나를 위해서 나 잘 되라고. 그리고 저게 참 내 인생에 좋은 말씀인데 이거 깨달아지면 철난 거죠. 근데 늦었어, 너무. 그걸 깨달았으면 그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고맙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했겠어요. 우리는 꼭 떠나고 나면 깨달아. 그리고 후회해. 후회에 대한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후회는 너무 늦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내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틀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틀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그 마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불편해, 나한테. 그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더욱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거 아닙니까? 내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동일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바람과 소원이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왜 그러십니까?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게 가장 만족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면 아직 뭐가 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의 마음의 틀이에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예요. 근데 그게 바뀌어져야 돼. 물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마음이 하나님의 틀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해요. 메타노니아. 회심, 회개. 동쪽으로 향하던 그 마음이 바뀌어서 서쪽을 향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을 바꾸는 최고의 첩경은 나의 마음의 틀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의 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됐네. 내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었네. 내 가치가 땅에 것만 있었는데 이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가치로 바뀌었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물론 외모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후퇴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이 겉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돼요. 지금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Future Self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미래의 너의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걸 사줬어요.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서 저 자신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나의 5년 후, 10년 후 하나님이 길게 살게 해주시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그 모습을 오늘 나는 살아야 돼요.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말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좋은 관계 속에서 관계를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요.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남아있어요. 아직 변화되어야 할 그러한 여지가 남아있어요. 더 아름답게, 더욱 거룩하게, 더욱 성스럽게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조금 더 흉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내 몸은 점점 말을 안 듣지만 내 속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양로원 갈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주 양로원 갈 계획은 잘 세워놓더라고 보니까. 언제 가고 언제 자식들한테 신세 안 지고 뭐 그거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변화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변화를 받아 지속하라는 거예요. 성장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내 나이가 먹으면 나는 그만큼 더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죠. 더욱 넓은 사람이 돼야죠. 더욱 성숙한 사람이 돼야죠. 더욱더 여유로운 사람이 돼야죠. 더욱더 헌신된 사람이 되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 순간은 죽을 때예요. 이거를 깨닫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최고의 그 정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 정점,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마지막이 어딘가? 죽음이에요. 아, 그때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때 내가 가장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때 가장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순간이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죽을 때까지 변화되는 자들이다. 가장 아름답게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아름답게 죽읍시다. 가장 아름답게 살다가 저와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분의 처분에 맡기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대로 저 여러분이 순종하며 가야 돼요. 나로부터 작은 일로부터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인, 하나님의 마음에 들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착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따라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앞으로 남겨진 걸어가야 할 그 인생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 좋은 변화 성숙한 변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그런 변화의 삶 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은 지난 때는 지난 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 걸음을 주님 손잡고 걷겠습니다. 나의 삶을 1년을 10년처럼 한 시간을 24시간처럼 주님과 걷겠습니다. 주님 제 손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싶으신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아름답고 헌신된 자로 예수님 닮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걸음이 이 땅에서 얼마나 남아있을지 알 수 없사오나 새로운 기대와 소망과 새로운 자세와 헌신으로 주님께 나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성숙된 모습으로, 가장 헌신된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